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다고 후세인 대흑한 이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대흑한 장관은 어제 이란 관영 언론에 적어도 한 기의 S-300 시스템이 카탐 알아비아 기지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올해 말까지 이란에 적어도 4기의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07년 러시아와 8억 달러 규모의 S-300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항의가 빗발치자 2010년 이를 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세계 주요 6개국 사이에 핵 합의가 이뤄지자 러시아는 지난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트리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S-300과 같은 정교한 장비가 이란에 판매되는 것에 반대하지만 이는 핵 합의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일본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먼저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카네 국장은 이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전화회담에서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들은 각각 이뤄진 이번 전화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석대표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나 6자회담의 공동선명을 존중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핵무기 폐기 필요성이 부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는 지속적으로 교훈이 되는 사건들 중 하나라며 비핵화는 반 총장도 늘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7일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 14만 명의 사망자를 낸 지 71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브라질 상원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한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관한 상원 표결과 탄핵 재판 개시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 이뤄질 전망입니다. 브라질 언론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훌쩍 뛰어넘는 50명이 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대통령 선거 기간 열악한 국가 재정 상태를 감추기 위해 자금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지역에서 오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공격은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지역인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아침 시간대에 벌어졌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관리들은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적어도 40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장가오리 중국 부총리는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에서 7%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부총리는 특히 세계 경제 회복은 더디고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중국 경제는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원칲을 확인했습니다.
The onus is on North Korea as it has long been to take meaningful action to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중국 민간 업체를 경유해 북한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조기 준공을 자랑해온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 곳곳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내일 북한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점 흐려져 이 평안 남북도 밤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대회 보고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김정은 제1위원장.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합니다.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며 대화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he onus is on North Korea as it has long been to take meaningful action to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엘리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도발적 수사나 활동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토록 하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해왔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트리도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핵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On the peace treaty, our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lear. So we will not accept the DPRK as a nuclear state.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전날 VOA에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발전 계획을 긍정적 정책 전환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계속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고 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품들이 대부분 중국 민간업체들을 경우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만큼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부품 수입을 경고했습니다.
Another very important issue, and we track it very closely, is North Korea's procurement of goods for its nuclear program abroad.
북한이 핵 개발에 필요한 부품들을 해외에서 계속 수입해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알루미늄 튜브와 진공 펌프, 밸브, 육불화 우라늄 실린더 등 원심 분리기 가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과 진공장비, 제조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체 제조할 수 있는 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 등도 경비 절감을 위해서 타이완산 지멘스 등을 들여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가스 원심 분리기 제조와 가동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모두 자체 생산할 수는 없다며 민감한 제품과 기술은 반드시 해외에서 조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당국이 이를 위해서 중국과 홍콩 내 민간 업체와 중개인들을 활용해 이런 부품들을 우회적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th Iran and North Korea have gotten Chinese private companies to buy, posing as users of that equipment in China.
중개업체들이 북한을 대신해 중국 내부와 서방 세계, 일본 제품들을 구입한 뒤 이를 북측 기관에 인도해 북중 국경 지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브레이트 소장은 북한이 제품들을 트럭에 싣고 북중 국경을 너무 쉽게 통과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대로 검색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자국산 제품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 정부에 중국 민간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협력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계속 비협조적이라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영변 핵시설의 낡은 원자로 보수와 시설 개조, 복구, 증축에 이런 부품들이 사용됐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여러 교체 장비들과 수조, 이산화탄소 냉각제, 심지어 마그네슘 파우더는 영국산 업체만 생산하지만 모두 중국을 통해 버젓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영변 핵시설 내 여러 곳에서 개보수와 건설 활동이 있었던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특히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핵연료봉 제작시설 내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 두 배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결국 이런 지속적인 핵심 부품의 해외 조달이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would hop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sanction some Chinese companies and send a signal. I hope there'll be further prosecutions.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연관된 중국 업체들의 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 업체들과 관련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핵정책과 관련해 핵무기의 질과 양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경 움직임을 차단하고 북한의 투명한 핵능력 파악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핵 보유에 대한 기준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남북관계는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6일부터 이틀간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당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이번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를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못 박은 겁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남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라며 현재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북한은 지금 비정상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당 대외 토론 과정을 보면 핵뇌성과 서울 타격 등 직접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얘기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제1위원장의 남북 군사회담 언급은 대남 제의가 아니라 선전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후총화 보고나 이 토론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그 위협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핵무기 포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 제의라든지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당 대회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당 대회를 통해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협박조로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요소요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체제 통일 이런 걸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뭐 통일 대전으로 뭉개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같이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대남 강경 분위기가 당 인사에서도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의 대남 협상기구인 통일전선부의 원동현과 맹경일 부부장이 모두 이번 당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통전부의 인사가 퇴조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당분간 남북 간에는 대립과 대결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재일 위원장이 핵무력 증강 의지를 거듭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증강 노선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당대에서 분명히 했고 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힘으로 공사기간을 두 달이나 앞당겼다면서 백두산 영웅 청년사모 발전소의 조기 준공을 자랑해왔죠. 그런데 이 발전소 곳곳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나타난 건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70일 전투의 성과로 제시한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에서 준공 10일 만에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의 관계당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 양강도에 있는 백두산 3호 발전소 위성사진을 보면 댐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 물이 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촬영된 백두산 3호 발전소의 위성사진에는 댐에 갇힌 물을 빼내는 물길인 여수로로 긴급히 방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은 다음 청년절 이전까지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끝낼 것을 명령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 분야의 성과를 독려하는 속도전인 70일 전투에 따라 이 발전소는 예정된 공기를 두 달 앞당긴 지난달 2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선 청년들이 당이 맡긴 백두산 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해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 자강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건설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최고 수위인 김 제1위원장이 발전소 건설 성과를 과시한 직후 촬영된 위성사진에 부실공사의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한국의 정보당국과 북한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속도전을 강조하며 무리하게 백두산 3호 발전소 건설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7차 당대회 이전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영하 4도 이하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야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강행했습니다. 또 방한복과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인명사고까지 일어나는 등 부실 징후가 예견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공사를 마친 백두산 1호와 2호 발전소에서도 누수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북한이 내세우는 치적 작업이 부실공사로 계속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력 훼손에 따른 발전소 건설 책임자 문책 등 북한 지도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경색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표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이 1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의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열렬한 축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중조 전통적 우위는 이전 세대 지도자들이 친히 만들고 정신을 길러온 것으로서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조 관계 큰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중조 친선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조선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축전 발송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양호하게 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축전 내용에는 북한 관영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김정은 동지라는 호칭이 생략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 중조 양당이라는 표현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이번 축전을 통해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이 증가되고 현대적 장비가 계속해서 배치될 텐데 따라서 대단히 불쾌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북한을 떼버릴 수도 없고
강 전 장관은 중국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비핵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병행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기대가 담긴 것인데 북한은 이제 우리는 비핵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들이 이를 위해 시대 조류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대내외에 천명했는데요. 서훈 전 한국국정원 북한 담당 차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소영웅주의를 지적하면서 이 앞으로도 계속 공포정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장성택과 같은 2인자는 상당 기간 다시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했는데요. 서훈 전 차장은 2000년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협상의 주역이기도 하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예, 서훈 전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훈입니다.
예,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영도체계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선 그 노동당 정점에 새로운 당위원장 직위를 신설해서 김정은이 그 북한의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 라는 제의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아시다시피 김일성을 영원한 국가 주석으로 그리고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를 했죠. 그래서 김정은한테도 최고의 직위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21세기의 태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 우상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십니까?
그 사실 이 표현은 이미 김정일 시대에도 사용을 했던 표현이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김일성도 뭐 태양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뭐 당연한 수순으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햇님이라고까지 요즘 표현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죠.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나이도 젊고 또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 권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에 대한 절대화 우상화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서훈 전 차장님께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접촉한 한국 당국자 중 하나로 꼽히시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현재까지 김정은 5년 통치에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대표적으로 공포 정치, 뭐 빈번한 숙청, 잔인한 처형 이렇게 좀 특징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짧은 권력 승계 기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하게 장악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유일 영도 체계의 불안 요소를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라는 광박관념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사안이라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공개적이고 과격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드러났듯이 조급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자기 과시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소영웅주의 심리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네네. 제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실제 김정일하고는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뭐 강압 통치인 건 맞죠.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랜 기간에 뭐 승계 과정도 있었고 또 통치 기간도 있었고 제가 여러 번 접촉을 하다 보면 이제 아 대단히 노련한 통치술을 보이고 있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일을 뭐 마피아 보스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충성하면 배신하지 않는 한은 쉽게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원칙이 있었다면
네네.
김정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장성태핵도 처형했고 다시 말해서 로얄 패밀리까지도 처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선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네네.
또 하나 비교를 해볼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 대단히 지나칠 정도로 작은 사안까지도 챙기고 또 직접 모습을 뭐 드러내고 보도도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뭐 일의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뭐 지도력을 과시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김정일하고는 스타일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핵 문제가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네.
김정일 같으면은 사실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정책적인 모호성을 대단히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네.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당 규약이다 헌법 뭐 다 거기다 명문화해서 법제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시하는 성격도 있고 단정적인 성격도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할 경우에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북한 간부들이 진정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절대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권층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득권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불만이 있더라도 김정은 체제와 공동운명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 내심은 어떻든지 간에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2인자는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2인자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죠.
네.
2인자라는 게 뭐 절대 권력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그만한 권위와 재량권이 밑에 주어지지도 않죠. 북한 사회 속에서는.
네네.
장의 경우가 이제 2인자라고 제가 많이 불렸는데 아마 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다시 나타나기는 상당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장 같은 경우는 뭐 로얄 패밀리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정, 군, 할 것 없이 뭐 모든 범위에 걸쳐서 대단한 이제 권력을 뭐 나름대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과도기적 상황에서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고요. 또 지난 몇 년간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탈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10여 명의 식당 종업원이 탈북했다고 해서 그것도 해외에 있는 그들이 탈북했다고 해서 그거를 체제 균열 조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뭐 대단히 무리이고 뭐 우리 기대라고 하겠죠.
네.
또 최근에 그 고위급 탈북자가 탈북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뭐 특별히 고위급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네.
뭐 어찌 됐든 뭐 2000년 중반에 비해서 탈북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에서 3대째 세습인데요.
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권 유지의 가장 큰 도전은 외부에서 올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올까요? 쿠데타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지난주에 그 미국의 정무차관이었던 웬디 셔먼이 이제 쿠데타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네.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 상황에서 군부가 집단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판단일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내부에서 내부의 그런 도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게 밖에서 쿠데타 얘기가 자꾸 나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에 대한 외부의 도전, 늘 그 사람들이 가장 뭐 우려하고 있는 레짐 체인지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북한 체제가 뭐 이미 수십 년 동안 조금이라도 정권에 또 권력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 있다면 철저한 감시 통제 속에서 싹 자체가 아예 자라나지 못하게 잘라내버렸죠.
네.
체제 생존이 뭐 그들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고 또 외부하고 연계된 대안 세력이 북한에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쿠데타 설 같은 거는 내부의 가능성보다는 그들 내부적으로 자기 체제를 더 경직시키는 그런 네. 측면도 있다는 걸 제가 무시하기는 어렵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북한 붕괴론 얘기가 이제 자주 언급되고 있죠.
네.
네. 사실 90년대 이후에 북한 붕괴론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이 붕괴되진 않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냐 하는 걸 이제 반증해 주는 건데요.
네.
김정은 정권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도 그렇습니다만 이 강하게 도발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도발적인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의 배경에는 자기 체제 내부의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에서부터 비롯됐다.
네.
이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보십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장기 독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요즘 열심히 활동하는 거. 네. 젊어서 그렇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김일성 가족에는 이제 가족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기본적으로 비만이 있고 이제 혈관 계통의 문제가 있고 다른 성인병들은 조금씩 다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김정은이 나름대로 이 철저한 의료진의 관리하에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뭐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뭐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뭐 옆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네.
지난 5년간의 어떤 김정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성공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 서훈 전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훈 전 한국 국정원 북한 담당 차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 지도체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그 전망을 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 그리고 미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때문에 이 히로시마 원폭투하 생존자들이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네.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최소한 한 6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또 ISIL 합류를 목적으로 시리아로 향하던 호주인 5명이 경찰에 체포된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또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 또 이어서 미국 대통령 경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그동안에 간다 안 간다 참 말이 많았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국은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군요.
네. 예, 먼저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이런 전쟁 역사 때문일 텐데요.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원자폭탄을 터뜨렸고요.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의 항복으로 한반도 역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한민족에도 의미가 큰 사건인데요.
네.
특히 인류 역사상 처음 투하된 원자폭탄이었고요. 이후 방사능 피폭자 등을 비롯해서 도합 14만여 명의 사망으로 이어져서
예.
역사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서 한민족을 포함해서 많은 희생자들,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일본 정부도 사과를 요청하진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일본으로서는 과거사를 들춰낼수록 자신들이 그 당시 한반도와 아시아 각 지역에서 행한 이 압제가 주목받기 때문에
예.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예.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원폭 피해자들, 희생자들이라든가 현지 주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어떻습니까?
예, 이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인데요. 올해
네.
79살인 이 게이코 오구라 할머니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요.
예.
이 죽기 전에 미국 대통령을 꼭 만나고 싶다. 이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다면서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 정말 아니고 다만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땅을 밟고 서서 희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VOA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또 이 할머니가요.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졌을 때 8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원폭 투하 지점에서 한 2.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
당시를 사방이 깜깜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오직 정적만 흘렀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요.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고 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런
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원자폭탄 투하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핵 개발 의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2차 대전 종군위안부 합의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 결정에 탄력을 줬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네.
미국의 CNN 방송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가야만 했나라는 제목으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보낸 기고문을 또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셔먼이 현재 미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참모를 맡고 있는 인물인데
네.
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불안한 점이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한 두 나라 협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네.
사과와 용서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목할 점은요. 이 기고문을 통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네요.
네. 예. 자, 그밖에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예, 일본 언론을 보면은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이 하와이주 진주만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예.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오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하는 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네.
진주만으로 향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런 설명이죠.
일단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네요. 일본 네. 언론은요. 태평양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곳이 히로시마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만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죠.
그렇습니다. 히로시마 원폭투화 1년 전 이 일본이 1941년 12월에 하와이주 진주만에 전박해 있던 이 미군 해군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죠.
예.
이를 계기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 미일 정상이 태평양 전쟁을 상징하는 장소를 교차 방문함으로써 양국의 이 과거의 적대 관계로부터 오늘날 강력한 동맹 관계로 전환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요, 정부가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검토한 일이 없다면서 이런 보도를 일단 부인했습니다.
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또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했군요.
예, 오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서 최소한 60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보도 등을 보면은요, 바그다드 동부 시아파 집단 거주주인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예.
오늘 아침 폭발물을 실은 승용차가 폭발했는데요. 시장에 인파가 붐비던 시간에 발생하면서 최소한 또 60명이 넘는 부상자도 예. 함께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또 중상자가 적지 않아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혀졌습니까?
뭐 영국의 BBC나 미국의 CNN 같은 언론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소행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ISIL이 이 일대에서 비슷한 형태의 공격을 계속해왔는데 특히 시아파 거주 지역에 공격이 집중되어 왔었죠.
예. 이런 가운데 ISIL에 합류하려던 호주인들이 밀항까지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호주인 5명이 이 ISIL에 합류하기 위해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오늘 호주 사법당국에 붙잡혔는데요.
네.
이들이 호주 최북단에서 길이 7m의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로 가려다가 체포됐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또 많은 나라인데요.
예.
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항공편으로 최종 목적지인 시리아로 향하라던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호주 태생의 ISIL 고위 모병 책임자가 미군 네.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호주인 5명이 여기 합류하려다가 일단은 그 경찰에 의해서 저지가 된 건데
네.
어떤 계획으로 밀양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네, 자, 이날 호주 경찰이요 ISIL에 가담하려던 21살부터 33살까지 호주 남성 5명을 북부 퀸즐랜드주 케언스에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들이 남부 멜버른에서 낡은 차량에 소형 선박을 매단 채 호주 대륙 북부 해안까지 한 2,800km를 이동했습니다.
예.
이후 북쪽 끝에 있는 퀸즐랜드의 케이프 요크로 이동해서 다시 배로 2,500km 떨어진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들이 이미 극단주의 단체에 합류할 것으로 의심돼서 각각 여권이 취소된 상태였다고 호주 법무장관이 설명했는데요.
네.
또 이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수사선상에 올라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이 이 체포된 5명을 그동안에 ISIL과 연루된 사람이다라고 의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다섯 명의 남성 가운데 무사 세란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의 경우는
예.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하드 성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강경파로 확인됐는데요. 이 세란토니오는 지난 2014년에 필리핀에서 체포된 뒤에 멜번으로 추방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이 참 어수선한 브라질 소식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고요?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개시 여부를 놓고 오늘 상원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찬성이 더 많으면 곧바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요.
네.
대법원은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네.
현재 브라질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한 50명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대법원이 맡게 될 탄핵 심판은 최장 한 6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대법원에서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요청에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브라질 상원이 최종 탄핵 투표를 진행합니다.
예.
여기서 또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면은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예.
거죠.
물론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절차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상당히 뭐 전국이 어수선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몰린 이유가 뭔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예,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2014년 대통령 재선 선거 운동 당시에 회계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비인가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에 기초하는데요.
예.
이게 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지만은요. 브라질에서 이 계속된 경기 불황과 부패 같은 대중의 분노가 지금 치솟은 상황이어서
네.
대통령이 결국 직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호세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우파 호세프 대통령도 대법원의 탄핵 심판 개시와 함께 자신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얼마 전에 이 호세프 대통령이 측근에게 대통령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브라질 상원의 표결로 탄핵 심판이 열려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호세프 대통령 측은 이 탄핵의 위법성을 끝까지 따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부 측 부의 변호인을 맡게 될 주재 에두아르드 카르도르 전 법무장관이요. 호세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이후에도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웨스트 버지니아주 또 네브래스카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렸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예.
샌더스 후보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51% 지지율을 보이면서 36%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5% 격차로 눌렀습니다.
예, 앞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4%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예.
근데 실제로는 격차가 15% 상당히 좀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어제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경선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좋은
예.
결과를 얻었네요.
네, 저희들이 미국 대통령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 번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통령 경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대의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잖아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걸려있는 대의원은 일단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요, 승리한 후보한테 대의원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가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패하긴 했지만 대의원을 얻은 건데요.
네.
샌더스 후보가 어제 16명, 클린턴 후보는 11명의 대의원을 추가했습니다.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2,383명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 훨씬 앞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가 한 5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예.
지금 상태로는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게 뭐 거의 확실하죠.
네. 자, 이번에는 공화당 경선 결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웨스트버지니아주하고 네브라스카주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승리를 했는데요. 네. 공화당은 뭐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예.
이 투표 용지에는 다른 후보들의 이름도 여전히 올라가 있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7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고요.
예.
네브라스카주에서도 6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상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결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번 승리에 대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11월 본선거에서도 이 두 주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 스윙스테이트,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주요 경합주 세 곳에서는 두 후보가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평안남북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볼까요? 내일 평안남도는 오전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역시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 역시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4도, 양덕 아침기온 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기온 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 수풍은 아침기온 10도, 낮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비 예보는 없습니다만 구름은 많습니다. 그리고 해주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5도고요. 심포 아침 10도, 낮 기온은 18도. 해산은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평강, 청진, 웅기 지역에는 오후부터요. 비 예보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가 되겠고요. 서해 먼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역시 0.5에서 2.5m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다고 호세인 대흑한 이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대흑한 장관은 어제 이란 관영 언론에 적어도 한 기의 S-300 시스템이 카탐 알 아비아 기지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올해 말까지 이란에 적어도 4기의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07년 러시아와 8억 달러 규모의 S-300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항의가 빗발치자 2010년 이를 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세계 주요 6개국 사이의 핵 합의가 이뤄진 뒤 러시아는 지난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트리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S-300과 같은 정교한 장비가 이란에 판매되는 것에 반대하지만 이는 핵 합의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공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일본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먼저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카네 국장은 이어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전화회담에서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삼국 수석대표들은 각각 이뤄진 이번 전화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이 부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는 지속적으로 교훈이 되는 사건들 중 하나라며 비핵화는 반 총장도 늘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7일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 14만 명의 사망자를 낸 지 71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군이 3천 명의 수니파 무장세력 ISIL 반군들을 사살했다고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발칸 국가 국방장관 회의 연설에서 터키 정부가 ISIL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축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면서 터키 외에 ISIL과의 전투에 이처럼 매진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ISIL 소탕 공습 작전에는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ISIL 요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 정부는 시리아 접경 지역이 로켓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서방 동맹국들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지역에서 오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6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공격은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지역인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아침 시간대에 벌어졌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관리들은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적어도 40여 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로 인해 주변에 있던 일부 차량과 건물들도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상원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지우마 우세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한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관한 상원 표결과 탄핵 재판 개시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 이뤄질 전망입니다. 브라질 언론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훌쩍 뛰어넘는 50명이 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질지는 불투명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